사람이 태어나서 자기가 배우고 자란 배경을 극복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부터 다양한 환경 속에서 자랐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환경 속에서 참 자기를 생각하고 또 자기 중심적인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그와 같은 자기 중심적인 생각들을 극복하는 것조차도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는 유교나 불교적인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디에 가든지 이 나이를 따집니다. 장유유서 이거 말합니다. 그리고 어디든지 남자와 여자를 구별해야 된다는 그런 문화적인 유산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른들에게는 좀 더 자연스러운 삶의 방식이지만 이 새로운 신세대에게는 이게 굉장히 불편한 문화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한 우리가 정치적인 이야기를 좀 한다면 우리나라는 6.25라고 하는 전쟁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같은 것들은 이 6.25로 전쟁을 경험한 우리 어른들 세대에게는 이것이 용납할 수 없는 비극의 역사의 주인공이고 배격해야 될 사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신세대에게는 이 공산주의는 지나간 과거에 불과하고 그것은 망해버린 어떤 사상체계에 불과하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회주의는 오늘날과 같이 극도로 이 자본주의가 팽배하고 이기주의가 팽배한 이 시대에 우리가 좀 더 같이 잘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사회주의 사상이 좀 더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그와 같은 사상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다 그 시대의 문화와 그리고 영향을 벗어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전통과 신앙이 새로운 이 복음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자신들의 생각과 삶을 변화시키려고 할 때에 그것이 그들에게 무척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 그리고 승천과 오순절의 성령의 강림으로 나타난 이 초대교회는 유대인 사회에 아주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깨달은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오랫동안 몸담아온 이 유대의 이 율법 중심적인 삶을 고수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성령의 나타나심 안에서 성취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자신들의 구원을 확신하게 해주는 증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에게 하나의 도전이 생겨났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면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으로 이방인 회심자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었고 그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을 때에 그들은 이 할례 받지 아니하고 그리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어떻게 관계해야 되는지 그들에게 어려움이 생겨나게 되었고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게 된 그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이방인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너희들도 우리와 같이 할례를 받아야 하고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을 강요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직면하고 있던 새로운 어려움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자신들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이 할례를 받지 않는다는 것, 그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고 또 모세를 통하여 전해준 이 율법의 규정들, 그것이 그들에게는 뼛속 깊이 이것이 스며들어 있어서 율법을 무시하는 것, 그것은 그들이 곧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는 것과 같은 것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신들이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그 사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할례와 율법을 자신들의 삶에서 무시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것이 그들의 삶의 실질적인 어려움이 된 이유는 자신들이 그것을 지키는 것은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방인이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에 그들을 그들이 상대해야 되는데 거기에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아,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굳이 할례와 율법을 우리가 주장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면 좋겠는데 그런데 어떤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이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바리새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고민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전통과 신념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야 자신들의 마음이 편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에게 구원을 주는 것은 할례나 율법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자신들이 거기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거기에서 자유함을 누려야 하는 것인데 그것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들은 이방인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완전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생각을 그 사람들이 하게 된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이방인들에게 강요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처음에는 몇몇 사람들에게서 시작되었겠지만 그러나 이제 이 바리새파 유대인들은 이렇게 소식을 들으니까 멀리 안디옥에서 많은 유대인 이방인들이 이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그것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까지 영향을 주게 되었을 때에 이 사람들이 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사람들을 안디옥에 보내어서 너희들이 예수만 믿을 뿐만 아니라 할례와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본격적으로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강요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아주 생생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으로 가서 이 갈라디아서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우리가 좀 더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갈라디아서에 나타난 교회의 혼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같이 생각하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6절 말씀을 보시면은 여기에 유대인들의 이와 같은 태도로 말미암아 갈라디아 그 안디옥에 있었던 그 문제가 갈라디아서에 나타나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시면은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였노라. 야고보에게 손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저희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사도들 중에 가장 이 대표적인 사도이고 그리고 지도자가 아닙니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방인 지역에 이 믿는 자들이 생겨나면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면 예루살렘 교회는 그 교회들을 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올바른 복음 안에서 회심한 자들인지를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사마리아에서 빌립이 전도할 때도 베드로가 그곳에 가서 사마리아 교회 성도들을 만났고 또 그가 기도할 때에 성령이 많은 그와 같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고넬료의 가정에도 베드로가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디옥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을 통해서 많은 이방인들이 회심하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당연히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그곳을 방문하여서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삶을 점검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고, 그래서 베드로가 그곳에 내려갔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안디옥에 내려갔을 때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이미 이방인들을 만났습니다. 고넬료 가정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과 동일하게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그들을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에게는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만나서 그들과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는 것이 그에게 아무런 어려움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자연스럽게 이방인들을 만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거기에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예루살렘으로부터 야고보에게 손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먹고 있었는데 저희가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갔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미 베드로도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바리새파 유대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이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말하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베드로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안디옥에까지 가서 이방인 그리스도를 만나고 있는데 이 예루살렘에 있는 야고보에게 손 어떤 이들이 이른다, 그들이 오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베드로는 그들이 자기를 책망하고 비난할 것이 두려워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고 있다가 그 자리를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문제가 사도인 베드로에게서도 얼마나 어려운 문제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는 베드로와 바나바와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이 함께 외식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하지 아니한다고, 바울이 게바에게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쫓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그를 책망하였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이방인들이 구원 얻는 것이 할례나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는데, 이 유대로부터 온 이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이 유대주의자들을 두려워하여서 그가 이방인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을 그가 떠나갔을 때에 이 바울의 책망을 받고 베드로는 분명히 그의 마음 가운데 큰 괴로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외식하는 이 행위로 말미암아 다른 형제들도 미혹되었고, 그리고 이것이 교회에 좋지 않은 그런 사례를 남겼다는 것을 그가 알고, 분명히 이 문제 때문에 그가 크게 고민하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그가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와 같은 베드로의 개인적인 경험을 통한 이 고민은 이 사도행전 15장에 이 문제가 예루살렘 공회에서 공개적으로 다루어질 때에 베드로로 하여금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처리하고 결정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분명한 태도를 가지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와 안디옥 교회가 이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공개적으로 그 문제를 청원할 때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베드로가 그 문제에 대해서 아주 놀라운 증언을 통해서 교회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모였을 때에 6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였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이 문제에 대한 개인적인 실수와 고민과 그리고 기도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 큰 어려움 가운데서 이 베드로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의 증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하여서 교회를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이 베드로의 증언과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야고보의 증언을 통하여서 이 예루살렘 교회는, 초대교회는 유대인이 직면하고 있었던 가장 어려운 문제, 이 할례와 율법을 지키는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들이 감히 상상할 수 없었던 그와 같은 결단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고, 여러분, 이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온 세계에 뻗어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결정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와 같은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가 이 문제를 어떻게 증언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베드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증언할 때에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여기에서 말하는 선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일찍 선택하셨다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선택했다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를 선택하셨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이 바울만 이방인을 위해서 선택받았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여러분, 베드로가 여기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셨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은 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자신이 하나님에게 이것을 위해서 선택받았다라고 강조하는데, 이것을 주장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자신의 선택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그들로 듣고 믿게 하시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이방인들의 선택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나를 선택하셨다라고 말함으로써 유대인들로 하여금 이 이방인들의 구원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거나 그들의 사고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신 것은 정하신 것이고 이 이방인들의 구원을 이상한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구원이 어쩌나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 전진하니까 많은 이방인들이 그것을 보고 영향을 받아서 자신들도 예수님을 믿어보자고 결심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의 구원은 구약 선지자들이 이미 예언한 일이고 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서 이방인들에게 성령을 내려주시는 것을 통하여 확증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이런 일들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자기를 선택하셨다라고 주장함으로써 그것을 생각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처음에는 이방인들을 만나는 것이 꺼려지고 조심스러운 일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가 이 이방인인 고넬료를 만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역사하셔서 사람들을 그에게 보내셔서 그를 이방인의 집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있는 이 유대의 종교적 전통과 편견을 깨뜨리시고 이 온전한 복음에 대한 이해를 가지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베드로는 아, 하나님이 자기를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방인들에게도 보내시는구나 하는 것을 그가 이런 과정들을 통하여서 그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기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나를 택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베드로는 과연 이방인들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가 분명하게 깨달아 알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이 유대인들의 전통 가운데 있는 할례와 율법의 준수, 그것은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임무이기도 하지만 의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의롭다고 하시거나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베드로는 예루살렘에서 성령이 임하는 그 사건들을 통해서도 보고 그 사건이 이방인들 가운데 그대로 재현되고 그들이 구원받는 모습을 통해서 그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아무런 차별이 없다는 것을 그가 확신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유대인이라고 해서 뭐 특별하게 구원하시거나 이방인이라고 해서 다른 방법으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은 동일한 방법으로 구원하시는구나.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그것을 들을 때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사함을 확신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들의 구원을 확증해 주시고 또 그들의 삶이 동일하게 변화되는 것을 그가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그가 분명히 알았는데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파에 있는 유대인들은 이 베드로와 같은 경험을 아직 하지 못하였고 그들은 여전히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유대의 전통 가운데 있으면서 그들이 하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구약에 말하는 그 메시아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롭담을 받는구나. 여기까지는 그들이 받아들이는데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례를 주시고 율법을 주신 이유는 무엇인가? 아, 우리가 이것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더 의롭다함을, 완전히 의롭다함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확증되는 증거가 바로 이 할례와 율법이 아닌가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유대인들에게서 아주 자연스러운 결론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방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니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했을 때에 그들은 베드로처럼 생각하면서 이 할례와 율법이 우리를 의롭게 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이방인들에게 이것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생각한 것은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자기가 유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이 이방인들도 유대인들과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고 구원 얻게 되었고 그들의 삶도 유대인들처럼 그 마음과 삶이 거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복음 안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는데 그들에게 굳이 할례와 율법을 지키라고 말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이방인들의 구원이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자신이 이 일을 위하여 선택된 사도라는 것을 증거함으로써 이방인의 구원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있는 것이고 그들이 구원에 참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그들의 구원이 유대인의 구원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함으로써 예루살렘에 있는 이 바리새파 유대인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례와 율법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바울이 확신하였던 이 구원에 대하여서 우리 자신도 바로 그와 같은 구원에 참여한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이상이나 우리의 노력이나 어떤 문화적인 그와 같은 배경 때문에 우리가 구원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때에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 얻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하고 또 그것을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한 베드로의 두 번째 증언은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희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받은 것은 확실한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성령께서 그들에게 역사하셔서 믿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이것을 사마리아에서도 경험하였고 고넬료의 가정에서도 경험했는데 그는 안디옥에서도 동일하게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성령께서 오순절에 다락방에서 자신들에게 임한 것처럼 동일하게 이방인들에게도 임하였고 그들도 방언을 하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믿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이 일이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심령을 깨끗케 하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성령의 역사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놀랍게 변화되는 것을 그가 목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방인들이 받은 이 성령이 유대인들이 받은 그 성령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너희에게 임하였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라 라고 말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이방인들도 그들이 들은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의 기쁨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그들이 복음을 받았고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삶에 있는 많은 우상들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증언해주는 이방인들의 신앙을 보십시오. 이 이방인들이 바울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에 그들의 믿음은 그냥 어떤 문화적인 일입니까? 심리적인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그 구원을 보면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놀랍게 성령을 통하여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영혼과 그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동일한 성령을 받았고 그들의 삶이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성령을 이렇게 받은 것은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되게 영접하였고 죄를 깨달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참되게 믿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성령을 부어주셨다. 그렇게 베드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느 누구도 거절할 수 없는 분명한 일이 아닙니까? 베드로는 이런 사실을 말함으로써 유대인들로 하여금 진정한 구원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단순히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킨다고 그들이 완전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인데 행위로 결코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정결케 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이 되는 것은 종교적 형식을 가지고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그들이 이렇게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었는데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너희들이 완전한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가르침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방인들이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은 것은 성령이 인쳐주셨으며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증거해 주시는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 자신들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나는 구원받은 자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구원받은 자라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압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깨달아 알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가 우리의 마음을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고 그리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소망하도록 하고 있는지 그것을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해주셨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우리의 참된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베드로는 이 이방인들의 구원을 확실한 것으로 증거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5장 9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느니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주셔서 그들에게 구원을 주신 것을 증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이방인들도 유대인들과 동일하게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들이 구원을 받아서 그 마음이 깨끗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증언하는 것은 이방인의 회심을 의심스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복음에 믿음으로 반응하였습니다. 그들이 그냥 아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이 좋아 보여서 그렇게 나는 유대인이 되겠다 예수님을 믿겠다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고 이 성령께서 그들에게 가르치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이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을 그들이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으셨다는 증거이고 그것은 그들이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였기 때문에 된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베드로는 이 문제를 가지고 서로 다투고 격론을 벌이고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가 결론적인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의 조상과 우리도 능히 메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똑같이 받아들이신다는 것입니다. 구원에 있어서 이 둘은 전혀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이 바리새파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 확실한데 너희들이 어떻게 이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하느냐? 그렇게 말하는 것은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사용된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은 출애굽기 17장 2절 말씀에 나오는 그 말씀을 그가 지금 배경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빗에서 물이 없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물이 없다고 하나님께 불평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불평한다는 것이 바로 시험한다는 말과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는 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왜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이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불평하면서 시험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고 그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그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고 광야에서 너희 백성들이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지 않았느냐? 그것처럼 너희가 큰 불신앙의 죄를 짓고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결론은 바리새파 성도들이 주장하는 것과 달리 구원은 율법을 지킴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그가 확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에게 주어지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서 주어진 이 베드로의 증언, 연설은 마치 안디옥에서 바울이 주장한 것과 동일한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울이 더 위대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도들은 다 하나같이 동일한 복음에 대한 이해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처음에는 이 복음을 알고 이 복음 안에서 즐거워했지만 그러나 그것을 자신들의 이 조상들의 전통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지 고민하면서 많은 갈등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아주 확고하게 그리스도의 복음과 이 율법의 관계를 그들이 정리해 나가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좀 더 성숙한 이 복음적인 자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율법과 할례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무거운 짐이 아니라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진 것이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율법의 그 의무로부터 자유롭게 되었고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안에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점점 더 성숙한, 영적으로 성숙한 그와 같은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모든 인류가 구원에 참여하도록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은 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음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유대인들도 그리스도의 복음에 믿음으로 반응하였고 구원에 참여하게 되었고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복음에 믿음으로 반응하였고 그들도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구원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영접하여야 합니다. 그때 우리들은 진정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이 유대인들에게도 증거되었고 이방인들에게도 증거되었고 우리 가운데도 증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누구에게도 차별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도 동일한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게 되고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이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참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많은 진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에 그 영광스러운 자유함에 참여하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믿음으로 이 복음의 축복 안에 참여하게 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